자, 로마서를 다 같이 펴시고요. 우리가 공부는 늘 언제나 이 지루하고 힘든 것인데, 그러나 또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실력이 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실력도 어쨌든 자꾸 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2년, 3년, 5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도 실력이 안 늘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십시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1장에 17절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부분까지를 했습니다. 자, 18절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서부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 32절 끝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예,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예, 다 같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자, 지금 이제 18절서부터 32절까지는 조금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하나로 좀 묶어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테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럼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진노하시냐 봤더니 예, 그, 문맥, 그 문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경건과 그 불의를 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봤더니 18절에 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이제 남자를 데려와야 이 말을 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의 해석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중에 조금 수긍이 가는 것이 어떤 것은 조금 좀 긴가민가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 해석이. 근데 좀 수긍이 가는 해석 중에 이런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했으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진리를 올바른 아는 사람에게 임한다. 근데 왜 지식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왜 진노를 받냐?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다. 예, 그것이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진리를 알지만 불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행할 마음은 없어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그게 이제 3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셨을 때 이제 마지막에 판결이 뭐냐? 32절에 판결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다 같이 시작. 죽어야 마땅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 사형 선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판결문 죽어 마땅하다 땅땅땅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앞부분부터 잠깐 다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좀 이제 나중에 나오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지 않았던 어떤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한국 사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어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그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상태에서 그 인간을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대단히 불의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 몰랐으니까 내가 너 심판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신론자로 태어나며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유실론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지식과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이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속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죄를 지으면 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런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내몰아내니까 더 이상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면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들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천연적으로 이제 태어난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교육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절에 지금 이제 다시 보시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로.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래로부터 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창조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원한 분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걸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권능을 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인간을 초월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으로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것은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죠.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신격,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가 참 이것을 100%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엔 조금 또 의문의 여지가 남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참 모든 인간에게 그런 걸 심어놓으신 게 맞나? 어쩐 때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건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나?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고아들을 가정해 보십시다. 어릴 때 이제 부모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살 이전에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잃은 어떤 이제 고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고아가 자기의 그 부모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부모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얘가 자라나면서 보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른 자기 친구 아이들은 보니까 다 부모가 있더라는 거죠. 아기가 어디서 덩그라니 이렇게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다들 부모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얘도 아 나도 내 부모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모든 물건들을 보면서 아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를 인간을 만드신 어떤 존재, 물론 이게 이제 부모님에게서 왔지만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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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원숭이가 나오는지 돌덩어리가 나오는지 이게 아니라 아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지식, 부모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모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에 또 계룡산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30년 동안 마늘만 먹고 뭐 이렇게 뭐 저저저 쑥만 먹고 저저저 해가면서 우리 부모님은 누구실까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인간이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추론하고 상상을 동원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는 알지만 계시다 하는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부모님 쪽에서 이 아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을 이 부모님이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단지를 뿌리게 되죠.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이렇게 방방곡곡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엔가 이 아이가 이 전단지를 보고서 자기의 특징 뭐 엉덩이에 뭐 오른쪽 엉덩이에 큰 점이 있어요. 뭐 이 턱에는 뭐 어릴 때 다친 흉터가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찾고 계신구나 하면서 그 부모님이 써놓은 이러이러한 주소 너희 부모는 지금 이러이러한 곳에 살고 있고 이러이러한 분이란다 하는 것들을 읽었을 때에 비로소 그 부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직접 찾아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reveal 한다. reveal. veil을 이렇게 벗겨준다는 거예요. 면사포에 이것을 이렇게 들쳐 올려준다는 거예요. veil을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만큼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 성경 외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떤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을 크게 우리가 나눠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적 증거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양심과 직관입니다. 양심과 직관과 이성 이것이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내적 증거입니다. 19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어디에? 속에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이 비뚤어지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세상적 철학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양심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펴보시면 졸리니까 여러분이 자꾸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에게만 또는 이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이 됐건 고려시대 사람이 됐건 아프리카 사람이 됐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펴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그분이 지금 1절에서 말씀이라고 불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이 어둠은 뭘까요? 지금 아까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어둠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어둠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 속에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이 사람들 중에 비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그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쪽 9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 빛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 하시다가 9절에 보니까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누구를?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이 누구에게 비치게 되냐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건 받아들일 수 있건 받아들일 수 없건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빛, 그 어둠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 정도의 빛은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시고 일말의 작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밝은 빛을 또 그 빛에 반응할 때 좀 더 밝은 빛을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완전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 그 빛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빛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큰 빛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작은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반응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거기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설사 그들에게 지금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비춰주신 양심의 빛과 이런 모든 빛에 따라서 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빛에 반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하나님이 정확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시대니 조선 시대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시대에 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었다는 것은 한국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또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이 빛에 절박하게 절실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나라. 자, 여기도 분명히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 모두에게,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빛을 다 비춰주셨다. 그 빛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은 빛, 더 많은 빛,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내적 증거 말고, 그러면 이제 외적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까 이제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래서 이제 내적 증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20절에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격이죠. 권능과 신격이라 그랬습니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외적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과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깨달아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 보이는 것들, 이 자연은 단순히 자연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새로워진 인식을 가지고 별도 바라보시고 꽃도 바라보시고 산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단순히 그 자연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뭘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도 또 참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구절을 로마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과 연관시켜 보면은 여기 20절에 다시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다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만물에게 보여지고 있다.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과 맞춰 보면 이 보이는 것들, 이 자연은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때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등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 모든 물질이 사실 그 에너지와 똑같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인데 로마서 1장과 이 구절을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보면 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기거나 뭐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너희 좀 봐라. 좀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고 밤하늘을 좀 바라보고 이 빽빽한 이 별들 이것을 바라보고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좀 봐라.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무신론적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을 볼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또 꽃과 나무와 식물들을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이 창안해내고 뭐 다 만듭니다. 고대로부터 다 그래왔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식물들이나, 어떤 이 동물들이나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거대한 이 별들과 이 참 강렬한 태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으로 숭배하려고 그러죠.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저런 것이 우연히 생길 수는 없겠구나. 왜? 자기도 뭔가를 만들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 그래도 어떤 구조물이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 고대인들도 다 천문학 적인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자리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교한 것들, 때가 되면 나타나는 이런 정교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간이 저건 내가 만들 수 없었으니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것일 거야라는 이 정당한 추론과 내가 아니고 어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분이 만드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좀 봐라 이렇게 지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물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복잡하고 꼬이나요? 자.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9편의 선언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말하네요.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그럼 없죠.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면, 인간의 언어도 없어요.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듣는 그런 어떤 음파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더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아래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 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에까지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이 그러니까 이 궁창이 이 우주가 인간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제임스 낙스라는 분이 요번에 우리 그 이게 누가 번역했더라? 로마서를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로마서를 번역한 것을 이제 진리침례교회에서 번역한 것을 저한테도 한 권 보내주셔서 제가 이것도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제 표현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어떻게 설교하냐? 너희는 작은 존재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고 너희는 작은 존재니라. 너희는 약한 존재니라.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니라. 예,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 그분께 너희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참 은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비록 우리의 말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지식, 메시지와 지식이 있다,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그 상태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십시다. 오케이,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외의 기타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